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Deuteronomy chapter 33 verse 29.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인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무엇이다? 라고 하나님 선포하고 계십니까? 너는 누구다? 행복자로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행복자로다. 예, 행복자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너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통 표현하는 그 문구들을 보면 좀 이렇게 현대적인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죠? 보통 표현하면 복받으니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의외의 성경에서 조금은 자주 표현되지 않는 그런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어를 살펴보아도 영어에 보면 뭐 you are blessed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그것은 원어의 뜻에 가깝게 해석한 게 아닙니다. 진짜 원어는요, 행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행복이라는 말. 그런데 행복이라는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요, 아주 스트레이트로 뭐 어디에 거친 것이 없이, 걸려 넘어가주는 것이 없이 쭉쭉쭉쭉쭉 나가면서 만사형통이 돼서 행복한 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어를 살펴보면 그래요. 거치는 것 없이 나가다, 고든 것 없이 나가다, 그러면서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너는 행복한 자다. 이것을 우리네식으로 표현하면 너는 만사 형통한 자다. 그래서 행복한 자다 이런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쯤 됐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했구나. 이거는 말씀을 받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너에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런 태도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여러분 공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던져주는 공을 잡지요. 그렇죠? 공을 잡을 준비를 안고 있으면 공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구 게임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십시오. 글러브까지 준비하고 와서는 말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커다란 그물망을 가지고 와가지고 홈런 날아오는 것, 파울볼 날아오는 것 그냥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맞아갖고.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 않고 있다가 그 말씀을 갖다가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 받아서 괜히 상처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준비하면 예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 너는 만사형통 행복한 자가 될 것이다, 아니 그러한 자다 라고 선포해 준 그 말씀이, 아,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아멘의 정신으로 받으실 때에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고 싶으시죠? 만사형통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거 시골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어떤 전례적인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어떤 인사 어구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이 만사형통하길 원하고요, 우리 이상으로 행복하길 원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독생하는 아들 예수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뭐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주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우리가 나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주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러 나가는 심정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러 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100% 포로를 영접하러 나가는 주님의 죽음을 이기시는 그 부활의 능력까지도 영접하러 나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모양새가 이스라엘은 행복했나 보다. 그게 아니고 야 그러면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런 마음의 자세로 받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피곤한 일주일을 지내시고 따뜻한 우리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특히 추웠다가 본당에 들어오니까 따뜻했다가 예, 오늘 우리 또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눈을 감고 들으시다가 깜빡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좀 깨워드렸습니다. 예배는 성가대가 대신 드려드리는 거 아니고요. 예배는 대피 기도하는 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요 설교 저 혼자에서 이 말씀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외치다 가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가대가 나를 대신에 찬양하는 것이고 대표 인도자가 기도 인도자가 나를 대신에 기도하는 거고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이 예배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조금은 엄하시고 근엄하시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You are so happy 라고 왜 말씀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더 우리가 놀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광야의 1세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이제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느보산에서 눈을 감기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여호수아 갈렙 이미 80이 넘은 두 노인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광야 2세대들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을 인도해 줄 인생의 선배들이 없어요. 40년 동안 부모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젊은 사람들끼리 그저 광야에서 낳고 자란 그러한 세대들만이 중심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심지어 곧 있으면 모세도 눈을 감고 이렇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불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전체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본문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너희들은 과거 광야 1세대 때처럼 너희 조상 때처럼 불순종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니 들어가서 순종의 삶을 살아라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어서 신, 새로운 신자 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서 신명기인데요. 그래서 모세는 불안에 떨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광야 2세대들에게 아무런 경험도 없고 어떤 용기도 없고 소망도 없는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두려워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만큼 너희들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준 백성이 이 땅 어디에 있더냐? 이 땅 어디에 있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의 이 구조를 잘 살펴보면 아 이것이 행복해지는 원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행복하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던지면서 그 행복의 타당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같이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건 뭘까요?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현재와 미래를 또 얘기하고 있겠지만 더 명확하게는 돌아봐라. 광야 40년 생활을 돌아봐라. 내가 한 번이라도 너의 손을 놓은 적이 있더냐? 한 번이라도 내가 너를 굶긴 적이 있더냐? 한 번이라도 너를 내가 밉다 하여 아예 보지 않고 떠나버린 적이 있더냐? 늘 너와 함께하며 먹여주고 재워주고 마시게 해주고 보호해주는 아비의 역할을 하지 않더냐? 너를 지켜주는 그러한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더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암나를 바라보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지난날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저들에게서 떠나간 적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졌던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따라해 봅니다. 시작. 가졌던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이걸 쉽게 풀이하면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얘기예요.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행복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지난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생각해 볼 때 내가 너희들에게 한시도 손을 뗀 적이, 은혜를 베품을 끊친 적이 있더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 한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과거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지켜주시고 장래에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저들 마음이 불안해서 해방이 되고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신만만하게 믿음을 가지고 현재와 맞서 싸워 나가고 미래와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제가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가족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다시 체험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사진 앨범을 보게 됐어요. 가족 사진 앨범을 보게 됐어요. 그 사진을 수십 년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 까맣게 잊어먹었던 그런 상황부터 드문드문 추억했던 상황까지 그 많은 사진들을 처갓집에 가서 처갓집에 대한 것, 저희 본가에 대한 것, 또 우리 가족에 대한 것, 또 과거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떤 교인들, 친구들, 뭐 결혼식 날, 뭐 여러 가지의 과거의 것들을 이렇게 쭉 사진을 보는데 제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아요. 사진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사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진 하나하나에 정말 추억이 있기 때문에 보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나올 정도로 아주 흐뭇하게 그런 사진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진이 100개라면 100개의 사진이 다 저의 행복했던 순간을 담고 있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도 떠오르는 사진이 분명히 거기에 있었어요. 그 사진 한 장만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제 인생 굉장히 불행한 인생입니다. 제 인생은 너무나 어둡고 앞길을 알 길이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떠오르게 하는 사진도 물론 있었어요. 그러나 이내 그 사진을 보고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뜨문뜨문 우리의 과거를 보게 되어지면 불행해 보일 수 있어요.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두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과 환경들을 이어서 보게 되어지면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살면서 이 광야 1세대들에게 날이면 날마다 뭐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서 늘 저들 앞에 사랑과 은혜와 칭찬과 웃음과 미소로만 대하셨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때론 저들의 조상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연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 사람을 삼키기도 하고 큰 군대에게 쫓겨서 도망가기도 하고 추위와 더위와 목마름에 시달리고 그런 독뱀에 물려서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었고 우상의 그런 유혹에 참 잡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세상에서 미워서 이 지면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들을 고치시려고 했던 인생의 그런 어떤 채찍과도 같은 가르침에 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짧은 우리들의 인생의 순간을 바라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끝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에게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려움과 오늘의 인생에 대한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셔서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의 매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온전한 신자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꾼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오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현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고 미래 역시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순간을 지나고 오늘 오전을 지나고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투덜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그런 습관과 훈련들을 하셔서 우리들의 지나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한번 더 이것도 따라해 보십니다. 가진 것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가졌던 것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과거 우리가 가졌던 사람들, 누렸던 모든 환경들,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할 것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간부터 보십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현재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돕는 방패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과거가 감사해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듯이 현재를 우리의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서 두렵고 떨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50년대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한 60여 년 정도 지난 1950년대 사람들에게는 생필품이 한 72가지 정도가 되었대요. 미국을 기준으로 이제 한 것이죠. 그런데 현재 2014년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필품 뭐 자동차니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얘기겠죠. 5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60년 만에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생필품이. 1950년대는 뭐 에어컨이 있었겠어요? 냉장고를 많이 누렸겠어요? 그건 이제 아주 호사를 누리는 사람들이나 했던 것이죠. 우리 교인들 중에 제일 오래된 차를 갖고 있는 분이 우리 김성호 집사님이세요. 1963년도 차를 갖고 계세요. 그때 당시 차들에는 에어컨이 달려 나오는 게 있었고 안 달려 나오는 게 있었고 그랬대요. 과거 우리 이종환 목사님 폭스바겐 진짜 원단 폭스바겐 풍뎅이 차. 예, 기억나세요? 트렁크가 앞에 있어. 엔진이 뒤에 있고. 기억나십니까? 예, 아주 히트를 했던 차죠. 그 차는요,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때는 차에 에어컨을 생각하지 않던 그런 때에 나왔던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차에 에어컨이 없다는 것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집에 에어컨이 없는 것 상상하십니까? 상상 못합니다. 그래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경제가 발전하면서 여러분 1950년대만 해도 이 미국이 한 70가지 생필품이 있었다면 지금은 500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분들이 이런 어떤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19세기만 해도 미국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 1m 70cm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미국 분들 평균 신장이 거의 1m 80에 가깝지 않습니까? 괴기를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옛날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몸도 커지고 예뻐지고 기럭지도 길어지고 좋은 건 하여튼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행복지수를 체크를 해보면 1950년대 아니 19세기보다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미국인들 혹은 한국인들이 훨씬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뭘 갖고 알 수 있느냐? 자살률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의 비율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우울증도 가지가지여서 내 마음이 새드하다고 내 마음이 참 안 좋다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정말 드러나는 우울증 환자가 있는가 하면 뉴스를 보니까 두통이 있어. 약을 먹어도 안 나. 뭘 찍어봐도 없어. 별 증상이 안 나. 소화불량이. 근데 소화제를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계속 약을 먹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지쳐서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이것을 소위 말해 멜랑꼴리형 우울증이래요. 멜랑꼴리형. 여러분 머리가 아프십니까? 주무셨는데 약을 드셨는데 머리가 아프십니까? 여러분 소화제를 먹었고 운동을 했는데도 소화가 안 되십니까? 원인도 모르게 괜히 사람들이 죽도록 밉고 원망스럽습니까? 어떤 분은 테레비를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 저 사람 싫대. 딴 채널 본데 뭐 아는 사람이 아니야. 모른대. 왜 쓰냐고. 아이 그냥 싫대. 과거보다 더 수백 가지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과거보다 더 이뻐지고 더 커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튼튼해지고 있어요. 더 오래 살고 있어요. 달나라를 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냉장고와 에어컨이 있고 과거 왕들보다 더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낮아지고 자살률은 늘어나고 원망과 미움은 더 커져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대로 가고 있어요. 말씀을 사랑함에 있어서 더 많은 성경들이 나오고 더 좋은 성경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점점점 그 열정이 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병 걸려서 더군다나 무슨 진통제니 무슨 뭐 항생제니 이런 거 먹으면 밥맛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도 옛날에 그 키드니스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킨니 예, 미국식으로 신장 콩팥 여기에 돌이 생겨가지고 이걸 좀 물 빼서 이렇게 뺀다고 안 나와요. 그냥 항생제를 먹었어요. 항생제가 아니고 참 진통제를 먹었어요. 아픈데다가 진통제까지 먹으니까 밥맛이 없어. 저희가 밥맛이 없다는 거는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거나 큰일이에요. 저는 체해도 먹는 사람이거든요. 체했을 때 먹어서 밀어내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살 괜히 찐 거 아닙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찐 거예요. 살이 빠지는데요. 왜? 먹기가 싫어. 물도 먹기 싫어. 몸이 고장이 나니까 그래서 센 약을 먹으니까 먹기가 싫어. 밥이 냄새도 맡기 싫어요. 여러분은 저를 보면 막 이뻐졌다고 막 좋아하는데 저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뭐죠? 양식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약해질까요? 왜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귀찮아하기까지 할까요? 아유 말씀 아유 그만 들을래 아유 하여튼 내가 설교 30분 딱 지나면 또아래를 트시는 분들이 막 생겨요. 뭐 이해는 해요. 일주일 내내 쫓겨다니시다가 주일날 오후에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만 서도 저한테 5분만 더 주세요.
저희 교회만 겪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단순히 바빠서일까요? 단순히 할 일이 많아서일까요? 단순히 제가 설교를 못해서일까요? 여러분, 죽만 먹어도 사람은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설교 혹시 죽 같아도 일단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죽도 불평과 원망하면서 먹으면 그거 얹혀요.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시면서 넙죽넙죽 받으시면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살과 피가 되고 영을 힘있게 하시는 그런 에너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몸집과 얼굴과 삶을 누리면서도 행복은 행복지수는 낮아지고 자살률은 늘어나는 것. 우울증이라는 병이 세계를 잡아먹어가고 잠식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은 자꾸만 식어져가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무라면 감사는 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혹은 우리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감사라는 물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수천 년을 살아나온 그런 나무라도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편의 의인은 어떠한 자라고 그랬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물가에 심겨야지 사막에 심기우면 아무리 보기에 좋은 나무도 큰 나무도 든든해 보이는 나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심겨야 된다? 시냇가에 심어야 돼. 하나님 안에 우리의 심령이 잘 심겨져 있으면 감사라는 물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은총을 체험한 사람은요 순간순간을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증집회하는 사람들은요 늘 간증집회를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감사의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놓치고 살아가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과 염려로 살아가는 그런 현재의 시간을 그분들은 어이구 감사, 어이구 감사, 어이구 감사, 그 감사를 하나님,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걸 나누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한국에 옛날에 전화가 별로 없을 때 집에 전화가 들어왔어요. 그때 저희 형하고 저하고 여동생하고 전화 오면요 서로 받으려고 뛰어갔어요. 전화 받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따르르 울리면 막 뛰어가서 아 우리 여동생 같은 경우 자기 못 받았다고 막 땅을 치고 우는 거예요. 마음이야 뭐 어려서 하는 얘기지만. 근데 얼마 지나가다가 전화 오면 서로 안 받아 발로 툭툭 쳐요. 가서 받으라고. 뭐가 없어진 거예요? 감사가 없어졌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한 마을을 상대로 실험한 얘기 여러분이 한번 한 것 같은데 매일 그 집 앞에 100불씩 놓고 갔어요. 맨 처음에 이게 누가 떨어뜨렸나 불안해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 누가 주나?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러다가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까먹었나? 그러다 진짜 아예 안 줬어요. 그랬더니 막 삿대질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안 주는 거냐고 말이지. 왜 안 주는 거냐. 익숙해지는 것을 통해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부모에 대해서 익숙하면 자녀들은 컴플레인을 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컴플레인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컴플레인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익숙해졌어도 컴플레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감사라는 다리를 여러분 끊어놓지 마세요. 무조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다리를 그냥 덧대시길 바랍니다. 감사. 밥그릇을 받았을 때 어떻게? 아유 짜! 아유 짜! 아유 짜! 아유 이건 싱거워 싱거워 이래보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 와이프가 섞어먹어 이런다고요. 맞는 말이죠? 아유 여보 미안해. 내가 다음에 안 짜게, 이건 안 짜게, 이건 좀 짜게 할게요. 안 한다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섞어먹어 이런다고요. 우리 사모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또 이상하게 생각한다. 오늘 아침에도 그냥 예쁘게 비빔밥 차려갖고 된장국 끓여놓고 지금도 배가 불러. 너무 소화가 잘 돼서 그냥 방구를 참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다고요? 예. 방귀를 끼는 사람이 건강하대요. 그것도 감사해야지.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하마터면 방송가에서 쫓겨날 뻔했다가 기가 막히게 성공적인 그런 방송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날씨로 그분이 뭘 적기 시작했냐면 감사일기라는 걸 적기 시작했대요. 감사일기. 그게 뭐 대단한 건가 하고 제가 살펴봤더니 첫째,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자리에서 못 일어난 분 손 들어보세요. 일어났으니까 여기 왔지. 근데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난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있으시네. 어떤 분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지 너무나 소망입니다. 오늘 더군다나 주일이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좀 피곤해도 오늘 하루를 잠자리에서 깨워주시고 일어나기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했다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인생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적어놨느니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털사 하늘 늘 파래요. 미국 하늘 웬만한 데 다 파래. 근데 여러분이 한국을 요새 안 가보셔서 그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3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잿빛 하늘 뽀얘요. 그래도 중국에서 날아온 거 플러스 한국에서 만든 거 이게 합쳐져가지고 목이 따끔따끔따끔하고 눈이 따끔따끔하고 또 이것이 너무 먼지의 입자가 너무 작아서 이것이 이 코를 통해서 뇌로 들어가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심각합니다. 중국이나 한국 정부가 이것을 자꾸 축소 발표하는데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파란 하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나설 때 파란 하늘을 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람이 또 파란 하늘을 봐야 인격이 순화가 된다지 않습니까? 눈도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눈을 조사를 했는데 와 눈이 더 좋아졌어요. 1.5, 1.0. 1점이 1.0이었거든요. 근데 1.5, 1.0.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파란 하늘 덕분에.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삼계기 식사 준비했는데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짜다 그러고 싱겁다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예, 섞어 먹어. 얄민 유술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을 감사합니다. 예, 참고 나면 분하지 않던가요? 어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줄걸. 저렇게 얘기를 해줄걸. 막 새벽 2시까지 막 잠 안 자고 막 아침에 몽롱해가지고. 그렇게 후회한다고 한들 뭐 군밤이 가서 때려집니까? 뭐 합니까? 그냥 싹 입고 발 닦고 자는 게 좋지요. 참을성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나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밥 한 숟가락을 먹으면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100가지의 일이 그 중간에 있대요. 우리가 쌀을 쪄서 밥을 먹기까지는 100가지의 과정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은 행복해집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실패 속에서 성공을 캐어내고 나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감사의 일기를 표현하면서 그 인생은 승승장구 감사한 인생 누가 봐도 감사한 인생 부러운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펄펙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가 우리에게 긍정의 많은 어떤 모범의 사례를 보여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눈을 뜨면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눈,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의 눈을 뜨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아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따라해 봅니다. 깨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자요. 근데 우리가 기도에 힘써요. 기도에 힘쓰면서도 걱정심한 사람이 있어요. 될까? 시큰 기도해놓고 뭐라고요? 될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의 그 친구들,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걱정했어요. 나올까? 이랬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기도하던 그 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들겼을 때 저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의 영이 왔는가? 천사가 왔는가? 의심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실제로 베드로가 왔다 안 왔다? 왔어요. 근데 저들은 기도하면서도 뭐라고요? 염려했어요. 근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 얘기 뭐예요? 뭐든지 감사할 준비라고 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공을 받듯이 감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 감사로 다가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장미꽃으로도 감사하지만 그 밑에 나 있는 잡다가 찔리게 한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라? 감사에 깨어있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에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려고 그러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필요 이상으로 누구 너무 미워하고 필요 이상으로 누구를 너무 원망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느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푸셨더라고요. 윷놀이를 하면 개나 거리 많이 나오는데 맨날 이불은 그런데 뭐 아니면 도야 이러고 산대. 그리고 개놀이 걸놀이 안 그러잖아요. 무슨 놀이? 윷놀이. 실제로는 뭐하고 뭐가 더 나온다? 개하고 거리 더 나와. 그래서 개놀이 걸놀이 그래야 돼요. 발음이 좀 이상해서 윷놀이라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자꾸만 도에 지나치게 뭔가 자꾸만 기대가 높고 욕심을 부리다가 안 되니까 자꾸 속에서 그냥 응어리 가지고 그래서 조금 잘못한 사람을 10개 잘못한 사람처럼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좀 낫던가요?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누구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으면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찬송할 입술을 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그렇게 노력을 해가며 연구하면서까지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고 정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감사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무엇이다? 뜻인 거예요. 그냥 어쩌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보이지 않던 감사가 우리에게 보이면서 인생이 어떻게 해진다? 불행해진다? 행복해진다?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좀 보세요. 민망하지만 보세요. 자, 그분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여러분 아프다면 달려올 분이 그분이라고. 우리 여정래 집사님 지금 센잔 하스피털 텐떨이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달려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제가 봤더니 우리 교인들이더라고. 가만 보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싸우던 분들이야. 여정래 집사님이? 웃기게 제가 말하는 거고, 세상에 차가 붕 공중에 떠서 크게 처박혔는데 전화를 해서 불러낼 이도 우리 교인이시고 거기서 제 각각의 사람 최선혜 씨한테 전화를 했어. 그리고 최선혜 씨는 저한테 전화를 했어. 한국에 있는 가족이 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와 있더라고? 네, 친구 교인 목사가 와 있더라고요.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한없이 소중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기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사람들이 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뭐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 기도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미열하고 싸웠던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는 통회자복 회개하고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아주 유명한 말씀장이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 되고, 네? 장모님이 어머님이 되고, 그런 역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신 이성재 집사님 과하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들 집에 갔는데 아들이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밉드래. 딸네 집에 갔는데 사위가 설거지를 하는데 그렇게 이쁘드래. 그 내가, 집사님, 뭐 느끼시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뭐가요? 아니,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마 이따가 깔깔깔깔거리면서 지금까지도 몰랐대, 본인은. 자기가,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시어머니의 이름이 가장 소중한 이름이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장모님의 이름이 가장 소중한 이름이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아무개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면, 그리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8절 제가 여기까지만 설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셀라. 셀라가 뭔지 아세요? 셀라가 뭘까요? 만화에 나오는 셀라일까? 우리나라 말로 뭘까요? 얼쑤예요. 얼쑤. 장단을 맞추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지화자 이거예요. 네, 얼씨구. 지화자. 그 다음 뭐지? 지화자 좋다. 지화자 그 다음 뭐예요? 네, 옛날에 저 한국에 섬기던 교회의 유천 선생님 이름이 지화자였어요. 자, 네, 진화자 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종일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 그것이 우리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 맨 처음엔 좀 자랑하는 것이 어색했는데, 감사하는 거 어색했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진짜 감사한 거야. 또 감사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 어떻게 된 거예요?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뭐라고 했다? 하나님을 종일 감사, 영원히 감사, 자랑을 하였더니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왔다? 셀라. 우리로 말하면 뭐가 나왔다? 지화자. 좋다. 하나님을 자랑하시다가 이런 감탄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터져나오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대해 두렵고 원망스러움으로 가득 차서 필요 이상으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참으로 행복한 자요,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여호와께서 방패 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영광의 칼이 되심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살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행복이 우리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현재에 주신 모든 사랑과 환경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일어나셔서 427